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교사하시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감사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믿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구속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보통 그 교회에서 보면은 이 성탄절에만 칸타타라고 해서 이 성탄 캐롤을 이렇게 부르는 행사를 하는데 사실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참 좋은 찬송가는 고난과 이 부활절에 다 몰려 있다 싶을 정도로 참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활절이나 이 고난절 때, 이 고난주간 때 이 칸타타를 하고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 찬송곡들이 다들 좋아서 참 좋다 싶습니다. 이 구약 절기에 따르면은 오늘이 그 안식일이지요, 그죠? 모두 쉬었습니다. 뭐 물론 그 쉬는 게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는 그 뭐 오늘만큼 또 힘든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한 이틀 동안 있었던 이 전쟁 같은 일들로 지친 몸을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날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향유와 향품 같은 것들은 이미 그 어제 급하게 다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내일 어떤 무덤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채 어떤 이는 낙심한 채로 또 어떤 이는 아직 그 현실이 체감되지 못한 채로 안식일을 보냈을 테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우리는 소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를 정확하게 따지면요. 사흘이라 하면은 24시간 곱하기 3 하면은 몇 시간 돼야 됩니까? 예, 72시간, 그죠? 72시간 돼야 맞는데, 당시로 치면은 우리 어제 오후,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에 완전히 숨을 거두시고, 부활한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뭐 추정할 순 없어요. 적어도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던 그 시간, 그러니까 이미 해가 뜨기 전에 그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 시간에는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넉넉하게 잡는다 해도요, 어제 오후 3시에서 내일 새벽이니까 40시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예. 그 뭐 해 뜨지기 전에는 이미 부활하고 안 계셨으니까 많이 잡는다고 해도 40시간이 지금 채 안 되니까 우리 실제 시간 개념으로는 이틀이 채 안 되는 만에 이 부활하신 셈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하루 약간 지나고 하루하고 반나절 훨씬 지난 참에 부활하신 셈입니다. 성경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는 까닭은 날짜를 꼭 그런 식으로 세지 않거든요. 우리하고 또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이 다르죠. 해가 지고 나서부터가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 아닙니까? 다음날 해질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오후, 그 날이 하루, 그 해가 지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안식일 하루, 그리고 그 안식일 후 첫째 날 해서 우리로 따지면 그 오늘 밤이 셋째 날이 되는 셈입니다. 사흘 만에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요. 월요일에 만나고 수요일에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사흘 만에 봤네라고 할 수 있죠. 월요일 밤에 만약에 헤어지고 수요일 새벽에 만나게 되면요. 실제로는 30시간 채 안 되거든요. 헤어져 있는 시간이. 그래도 우리 30시간 만에 채 안 됐다고 하루하고 6시간 만에 만났네 이렇게 하지 않지요. 요일로 따지자면 월화수 3일이니까 사흘 만에 보내라는 말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의 흠을 잡으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외려 정확한 시간으로 따지고 드는 자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흘 만에 만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32시간 지났으니까 하루하고 8시간 만에 만났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뭐 누가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그 대화를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관습을 그대로 반영해 둔 겁니다. 무슨 이 시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과학자들처럼 막 집착해가지고 막 그렇게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은 40시간이 채안 되지요. 뭐 이틀 안 되는 하루하고 뭐 훨씬 지난 시간이지만 요일로 따지자면 금토일 3일이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축이다 보니까 이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지요. 우리 이럴 때좀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 금요일 날 만나고 일요일에 만나니까 3일 만에 보는 거지. 그럼 니는 40시간 만에 만난다고 뭐 이틀에서 8시간 모자란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나. 쏘아붙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실제 40시간이 안 되는, 즉, 그 이틀 약간 안 되는 시간 동안 죽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몹시 신속하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 3은 그 완전수지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또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럴 때. 게다가 이틀, 사흘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그 빠른 시간을 뜻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상당히 신속하고 또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24 곱하기 3 해가지고 72시간을 채운 사흘이 아니라 사흘이되 가장 신속할 수 있는 사흘, 즉만 이틀 채안 되는 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또한 부활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속함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나 이런 이론들에 신경 쓸거 없습니다. 예컨대 뭐 제가 엊그제부터 말씀드린 가사설 같은 경우, 너무 예수님이 빨리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 잠깐 기절하신 척 아니냐. 우리 사람도 한 이틀 기절해 있다가 깰수 있는데 그런 기절했다가 깬것 아니냐. 뭐 가짜로 죽은 척 하셨다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죽은 척 했다가 깬것 아니냐. 이러한 것들은 전부 죄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으로 취급되던 것들입니다. 보통 이 부활주일 연합 예배라고 하면은 새벽에 많이 하지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이 새벽부터 깨가지고 연합 집회에 막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뭐 서울에서는 그뭐 연세대학교 야외 음악당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또 주최자에 따라서 이 광화문에서도 모이고 각 지방에서는 이그 지방 실내 체육관 같은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했었는데 몇만 명이 꽉 들어차가지고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오후에 많이 합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새벽에 많이 했습니다. 이 새벽부터 잠도 덜깬채 부모님 따라 나서면 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지 체육관 그 꽉꽉 채우곤 했습니다. 우리도 뭐 사실 그 매년은 못한다 해도요, 가끔씩 그 새벽에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이 무덤이 비었던 이 사실을 발견했던 때가 해 뜨기 전에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으니까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성찬식 하고 세례식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다시 자면 되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면은 우리가 읽은 고난주간 마지막 교독문 132번 마태복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 로마 문화의 상식에 따르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 또는 자기 주장을 잠시 굽히고 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런 해석이 모두 틀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예수님이 말한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내 의견 잠시 접고 숙이는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수 있는 위험을 감내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자기 목숨을 버리죠. 이전과 달라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죽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듭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근데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집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 즉 자기 죽음의 형태를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사형 집행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과 같은 교수형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목을 자르는 참수형부터 화형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악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죽음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실 사람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 자살입니다. 자살. 그죠? 자살만큼 그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장 그 품격 있게 죽을 수 있는. 대개 죽음은 그 뜻밖의 상황에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막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다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럼 뭐 속옷바람으로 갑작스레 죽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주병증리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사고 당해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이 못마땅하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요. 특별히 그 자존심이 좀 강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자살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매력적인 죽음의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유럽에서는 이 안락사 같은 것들, 아니면 의사의 약물 처방을 받은 조력 자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점차 허용되는 추세입니다. 저 어제 영국법을 살펴보다가 NHS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이 명확히 박아놨더라고요. 우리 영국에서는 이 안락사와 조력 자살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딱 그 NHS에서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현재 법이 이렇다는 것이지 그 계속 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논의 중인 것으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이겁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그 심정이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사람은 죽을 때조차도 겸손한 모습보다는 존엄한 모습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는 존엄함이라고는 없어요. 사형틀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형태였습니다. 이 가톨릭 같은 데서 보통 그런 모형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너무 민망하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 조각 위에 천 조각을 하나 살짝 그 얹어놨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칠 상태로 이 사람을 늘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형은 정말 흉악범들 아니면 이 정치적인 반역죄인들에게 집행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벌거벗긴 채 달아둬서 이 사람 말려 죽이는 것이지요. 십자가형을 당하면 그 온 가족도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미투 운동 때문에 몇몇 가해자들은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자살한 것이지요. 그 왜 자살합니까? 죽을 지언정 내가 살아있는 꼴로 수치를 당하기는 싫다는 것이지요. 수치라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정도입니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요. 하루는 그 회사에서 막 나오다가 완전히 대자로 발라당 넘어졌다 하더라고요. 구당탕탕 하면서 막 이렇게 넘어졌나 보더라고요. 완전히 바닥에 쫙 뻗었대요. 예. 집에 와가지고 막 엄청 원통해 하는데 그 아파가지고 원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으로 분해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넘어지다니. 그 마음 누구나 그 다 10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넘어졌을 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 이 수치심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고 또 그 목숨을 버리는 방식조차 존귀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 이 수치를 감내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것이죠. 쉽지 않거든요. 늘 즐겁지만 않은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먼저 지치면은 이렇게 주고요. 서로 부추겨 가면서 이 격려하며 가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군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오면요. 우리끼리는 그의 수치를 좀 감싸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고난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갈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앞서가신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그분을 내세우고 그분을 선전하는 십자가인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교독문 끝부분을 보면 어제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선명한 대조입니다. 한 사람은 채찍에 맞고요. 부상을 입고 회복되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소위 말한 그 징계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감옥에 격리시키는 것, 그들과 영원히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갱생이라거나 또는 교화라고 하지요.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감옥이 가진 원래 역할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교육에는 가르침과 격려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 또한 학생을 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 세상에서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더 큰 사고를 치고 더 큰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보이죠. 왜요? 학생들한테는 징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이 징계하는 좋은 훈계하고 교훈을 주는 사람이 곁에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십자가는 이 징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겪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징벌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됩니다. 마지막 절에는 대조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길을 잃었던 시절과 돌아온 시절의 대조입니다. 이 대조의 중심에도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예수를 쫓아 다녔던 자들의 상태도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길 잃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잃은 양이 아니라 주인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해가지고요. 길에서 이 동물을 마주치면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참을 같이 놀기도 합니다. 이 고양이를 자주 마주치는데 어떤 고양이는 그 길고양이인 반면에 어떤 고양이는 그 예쁜 방울을 다 목에 차고 있습니다. 이 길고양이하고는 이미 털의 그 윤기 자체가 달라요. 길고양이한테는 아무거나 이 먹을 거 던져둬도 괜찮은데 주인이 있는 고양이한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주인한테 야단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원 주인 있는 고양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생의 이 길고양이 같은 신세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이 길고양이와 같은 자들에게 아무 먹이나 던지며 유혹하겠지만 예쁜 방울 목에 달고 있는 집고양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함부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일생을 아끼지 않으며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만 하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나도 생각지 못했던 힘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 없는 야생 고양이 같은 신세가 아니라 주인에게 잘 보살핌 받아서 털에 윤기가 흐르는 집고양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하를 호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인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가장 빠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입을 묵묵히 담은 채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또 풍파 앞에서 지레 겁먹을 때가 많이 있고 실패의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시야에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오니 우리 영혼을 도우셔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고 환히 드러내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홀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의 기쁨으로 우리 삶이 더욱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